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안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녀를 잃어보는이 아니라 자녀를 잃었을 때에 당하게 되는 그 부모의 아픈 마음을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스토리는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이렇게 환대하는 가운데에 엘리사가 이 가정에 복을 내립니다. 수넴 여인이 삶이 그렇게 가난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제 본 말씀에 보면 선지 생도의 아내, 이미 선지 생도가 죽고 과부로 남아서 두 아들을 키우는 그 과부에게 엘리사가 그 그릇에 기름을 가득 채워주는 그 가난한 여인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야기가 나왔다면 오늘 이야기는 가난하지는 않은데 이 여인에게 또 결핍이 있었습니다. 그 결핍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남편이 없는 과부였지만 그두 아들이 있기 때문에 위로를 받았던 여인과는 다르게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을 것 같은 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아들이 없었습니다. 이들에게 아들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했다는 것을 넘어서서 이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이 스토리가 전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를 단순히 어떤 그 수넴 여인의 가정에 아들이 없었는데 엘리사가 축복을 하여서 아들이 생겼고 이 여인이 구하지도 않은 아들을 주었다가 이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여인에게 다시 엘리사가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냐? 뭐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큰 맥락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 지금 어떠한 그 상황 속에서 이 스토리가 나오는지를 우리가 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으로 가보면 우리 한번 열왕기 1장으로 가볼까요? 같이 한번 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입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합이 죽은 이야기로 열왕기하는 시작을 합니다. 아합이 통치할 때는 아마 모압 왕이 아합에게 순종을 하고 조공을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합이 죽고 나니까 모압이 배반을 하고 조공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하시야가 그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왕이 어떻게 좀 부주의했던지 난간에서 떨어졌는데 병이 들어서 죽게 됩니다. 이 아들이 떨어져서 죽게 되었을 때에 그 병이 들어서 회복을 하게 될 때에 이 왕이 찾은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신들을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의 저주를 받고 결국에는 이 아하시야가 일찍 죽임을 당합니다. 아하시야에게 왕이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아하시야의 대를 이어가는 것은 여전히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이 여전히 그 대를 이어서 갑니다. 그래서 3장으로 가보면 3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4절에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5절에 가보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배반한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죽고 난 이후에 모압이 배반을 했고 그 아시아는 오래지 못해서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에 들어 죽었습니다. 아들이 없으므로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이 왕이 되었는데 이때에 메사가 배반을 하고 조공을 거절합니다. 이렇게 할때 여호람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사람의 힘을 빌려서 모압을 이렇게 뭐죠? 응징하러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다왕 여호사밧과 에돔왕과 3개국 연합국을 만들어서 모압을 치러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사밧은 성경 읽어보면 그 아합 왕 때에도 연합작전을 폈고 아시아 때에도 여호사밧은 함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어떤 연맹을 잘 맺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호람 때에도 여호사밧은 이 연맹에 함께하면서 3개국으로 연합군으로 모압을 치러 갈 때 동행을 합니다. 그런데 모압으로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이들이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우리 그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장 9절입니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 지금 세 개 연합국이 가는데 중간에 물이 말라버렸습니다. 이 여러분 이 길이 광야길이지 않습니까? 광야길에 물이 말랐을 때에 이들이 이제 큰 위기 속에 놓여집니다. 이럴 때에 11절에 가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림으로 보면 이게 지금 여호사밧이 여기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했을 때 그 종들 가운데 한 사람이 와서 엘리사를 찾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물었을 때에 이스라엘 왕이 먼저 대답하지 않았다는 것이 좀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결국 엘리사가 그 왕에게 나아갔을 때 엘리사가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한번 보죠. 13절입니다. 같이 시작.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지금 요람은 말하기를 그 엘리사는 말하기를 요람에게 당신의 아버지의 선지자, 당신의 어머니의 선지자들에게 가서 물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합입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누구죠? 이세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여호와께 묻지 말고 그냥 바알 신에게 아세라 신에게 물어보라. 그러면 그 바알 신과 아세라 신들이 당신들을 구해줄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왕이 여호람이 통치하던 북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14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3개 연합국과 모압 왕의 대척점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실까요? 예, 도와주십니다. 18절로 한번 가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계연합군이 물이 없어 목말라 죽는 상황 가운데에 이 세계연합국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살려내는 것은 하나님께 큰 일입니까? 작은 일입니까? 아주 작은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4장으로 들어와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특히 엘리사를 부르는 호칭이 조금 독특합니다. 물론 여러 번 언급이 되어 있지만 엘리사를 부르다가 이 여인과 스토리에 나오면서 아주 많이 쓰이는 단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선지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4절 한번 읽어봅니다. 4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8절 이게 빠른 시간에 큰 스토리를 읽어내다 보니까 좀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4장 8절입니다.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관관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9절에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나라가 그 바알의 아세라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죠? 물론 엘리야라고 하는 큰 선지자가 있었고 그 엘리야의 영향을 받았던 엘리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앞에서 본 3장에서 본 스토리의 내용을 볼 때에 여전히 엘리사는 소외당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 왕위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런 소외당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백성이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들추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숨어 있어도 하나님은 그 선지자들을 들어서 사용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여러분 섬기는 것이 그렇게 뭐랄까 안전한 상황이라고 보기에는 쉽지 않았겠죠. 여러 가지 핍박과 또 환난과 어려움들을 감내하고 그렇게 이 선지자를 섬겼을 것입니다. 그는 이 선지자를 위해서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나무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둡시다라고 남편에게 권면하고 남편이 거기에 순종을 합니다. 예, 우리 좀더 진행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 엘리사가 누워 있는데 이 여인에게 무언가를 베풀어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너에게 필요한 것이 없느냐라고 물어볼 때에 그 여인은 필요한 게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우리 그냥 백성들 가운데 있으면서 평안을 누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엘리사가 마음에 뭔가를 베풀어 주고 싶었던 거죠. 게하시를 불러서 이 가정에 필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게하시가 문제를 잘 진단을 했습니다. 이 가정에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 없는데 아들이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엘리사가 그 여인을 불러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네가 안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우리가 한날을 통해서도 보지만 아들이 없다라는 것 가운데에 이 엘리사가 아들을 안겨주겠다라고 했을 때 감사해야 되는데 이 여인은 거기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남편은 나이가 늙었고 지금 그럴 능력이 안 되니까 괜찮다라는 것이죠. 여기 어떤 다른 말을 하지 않고 이 여인은 아주 심플하게 아주 간단하게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하나님께 복을 빌어서 이 가정에 아들을 안게 합니다. 이 여인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이제 전체적으로 18절부터 진행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19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그러다가 이 아이는 죽습니다. 어머니의 무릎 안에 죽는데 우리는 이 스토리 가운데에서 이 남편 참 무심하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오늘의 그 스토리의 핵심은 남편이 무심하다는 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엘리사가 누군지를 드러내는 이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21절 가만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예. 여러분이 오늘 자녀를 안고 있습니다. 자녀를 안고 있는데 금이야 옥이야 하는 귀한 아들을 안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내가 원치 않은 가운데 아들이 생긴 그 아들도 귀하지만 정말 우리가 아들이 생기지 않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얻었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머리야 머리야 하더니 그냥 그날에 죽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취하게 되는 그 마음이 어떤 거였을까요? 이 여인은 그냥 자기 무릎에 앉혀놓은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여러분 보통 어머니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 키울 때에 이 경기가 나면 어떻게 하죠? 경기만 나도 저도 그랬지만 비가 억수같이 내려도 비상 깜빡이를 켜고 모든 신호를 어기고 그 새벽이라도 응급실로 달려가게 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딱지가 끊기든 말든 다른 사고가 나든 말든 어쨌든 이 아이를 살려야 된다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거죠. 제가 저희 가정의 얘기를 할까 말까를 엄청 고민하다가 그냥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이 영상을 보면 또 상처가 되겠지만 저희 둘째 형이 돌아가실 때 병명이 몰랐습니다. 병명을 모르고 병원에 입원을 시켰는데 저희 가정은 어쨌든 대대로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중간에 오랫동안 탈선하셔 가지고 믿음을 떠나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엄청난 시련 안에 나왔지만 근데 저희 형이 거의 죽게 되었을 때 병원에서 모든 수단을 이제는 쓸수 없습니다. 그냥 이제 마지막을 이제 준비하셔야 됩니다라고 하고 병원에 퇴원시키고 저희 시골 집에다가 이제 형을 데리고 와서 저희 형이 말라 죽어가는 것을 저도 봐야 되고 온 가족이 봐야 되는 겁니다. 어머니가 그 스무 살 중반된 20대 중반된 그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오늘 이 스토리를 보면 그냥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가 선택한 것은 무당을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동네는 한 달에 한 번씩 구슬하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구다하고 무당들을 부르는 그런 모습들이 동네에서는 흔히 볼수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저희 형님을 어떻게든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교회 다니지 않을 때그 제가 그 무당들한테 가가지고 뭐 쓰는 거 있더라고 이렇게 이렇게 뭐 살리라 그러면 쓰라 그래가지고 같이 썼는데 저도 그거 썼어요. 썼는데 결국 그렇게 하고 나서 저희 형이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저희 아버지가 병원에 갔다가 들어오시면서 이제 뭐 굿하고 나면 흔적이 남습니다. 냄새도 남고 그 양초를 태운 그 흔적도 남고 그게 이제 동네 집 안에 들어오는 앞에 이게 놓여 있는 거죠. 동네 워낙 굿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보면 압니다. 이게 굿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리 깨끗이 치워도 그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들어오자마자 그 촌농을 보는 순간 아버지는 뒤로 가가지고 뒷간으로 가가지고 도끼를 찾았습니다. 도끼를 찾아가지고 저희 어머니를 죽이겠다고. 근데 저희 어머니 그때 걸렸으면 죽었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산 넘어서 다른 동네로 피신하고 저희 아버지는 모든 솥을 다 깨버리고 가마솥도 깨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죽겠다고 농약을 찾았습니다. 저는 농약을 대밭에 숨기고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하고 나서 어머니는 그날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들어오면 죽습니다, 진짜. 근데 그 다음 날 아버지가 조금 이제 이성을 차고 정신을 차리고 난 다음에 들어왔는데 오늘 이 아이가 죽어갈 때이 여인이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바알을 찾기에 더 빨랐습니다. 아세라를 찾으면 더 빨랐어요. 왜냐하면 산당에 가면 되니까요. 그들에게 익숙한 문화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바알을 찾지 않습니다. 아세라를 찾지 않습니다. 그냥 이 아이가 죽었을 때이 여인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둡니다. 여러분 이것은 스토리를 그냥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우리가 이 여인이 되어 봤을 때에 여인이 하는 행동은 보통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참 귀한 여인이었다고 이 스토리는 시작을 합니다. 아이가 없었을 때에도 이 여인은 아이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준다고 했을 때, 아이가 생겼을 때, 이 아이 때문에 이 여인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없을 때에도, 아이가 있을 때에도, 아이가 죽었을 때에도 이 여인을 묘사하는 것은 아주 일관됩니다. 너무 냉정하리만큼 일관됩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오늘 이 여인은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매여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부를 때이 엘리사의 호칭은 그냥 엘리사라고 말하지 않고 이 기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묘사하는 것을 볼수 있게 되지요. 남편에게 지금 나귀 한 마리와 사안 한 명을 붙여주면 내가 당장이라도 엘리사를 만나러 가겠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겠다라고 할때이 남편이 만류합니다. 오늘이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가능하냐? 이런 걸 보면 이미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러 가지 절기들이 변개되고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하는 말은 23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이 이르되 뭐라 그러죠? 평안을 비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영어 번역으로 보면 모든 것이 좋습니다라고 하고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갈멜산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여인이 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게하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과 27절입니다. 같이 시작.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여러분 평안합니까? 안 평안해요. 엘리사가 볼 때에도 내가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내 아들이 평안하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엘리사는 이야기하기를 이 여인이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감추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부분들은 우리가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쭉 읽어 내려가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이 더운 가운데에 여러분 삶의 주변의 어려운 일들 가운데에 평안하십니까? 모든 것이 샬롬이십니까? 이스라엘의 상황은 샬롬이 아닙니다. 엔샬롬이라 그러죠. 엔샬롬. 평안이 없는 때입니다. 평안이 없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소외되던 그 가운데에 이 여인은 샬롬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왜 샬롬을 누릴 수 있냐 그러면 철저하게 많은 사람들이 바알에게 절하고 아세라에게 절하고 그 정치에 모든 종교가 연루되어서 그들과 담합할 때에 이 여인은 거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거기에 생명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엘리야도 동일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동일하게 그 아들을 살려내는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을 때에 마지막에 한 과부가 한 고백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살아날 때 비로소 과부가 한 고백이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물론 그 여인은 신실한 여인이었어요. 신약으로 오면 우리 예수님이 나인성으로 들어갈 때에 들어가시다가 나오는 상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 상녀에 보니까 과부가 그 독자인 아들이 죽음으로 나오는 그 현장에 목격하게 되고 그 관을 세워서 그 아들에게 일어나서 나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바칠 때에도 이 아들을 죽이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살려낼 것에 대한 부활의 소망이 있었어요. 오늘 수넴 여인의 스토리 가운데에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를 살려내는 스토리 가운데에 거기에 부활에 대한 소망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 나인성의 과부를 아들을 살려내고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는 것을 바라보고 죽은 나사로를 일으킨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수넴 여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 엔샬롬의 시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엔샬롬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불안한 것이죠. 어제도 우리는 충격적인 한 국회의원의 죽음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안하지 않은 시대 가운데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게 될 때, 하나님 안에 온전히 매이게 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샬롬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수넴 여인처럼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오늘 담담하게 주만 바라보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평안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입술로 우리의 환경을 여러분 비관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이 여인에게 있어서 아들은 일반적인 보편적 가치로 봤을 때 너무나 큰 거였지만 이 여인은 거기에 매이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여인이 무심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철저하게 주님 안에 매여 있었고 주님 안에 여호와 안에 온전한 평안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원망하는 입술, 불평하는 입술, 시기하는 입술,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고 내 안에서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그 평안을 온전히 누리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마음에 손을 두고 기도하시면서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